세계뉴스.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재장악한 탈레반이 향후 여성의 인권을 이슬람법 범위 내에서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의 이 같은 발표는 정권을 다시 잡은 탈레반이 과거처럼 여성의 인권을 탄압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자빌룰라 무자히딘 탈레반 대변인은 어제 처음으로 얼굴을 대외로 공개하면서 탈레반은 여성 인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미국과 다른 나라 정부들은 여성 인권에 대한 탈레반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문제는 신뢰가 아닌 검증의 영역이라면서 앞으로 탈레반이 어떤 정책을 취할지 국제사회 전체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탈레반은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이 9.11 테러처럼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기지로 활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미국과 서방국들을 위해 일한 아프간 주민들에 대한 사면령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들의 과거 행동을 일절 신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떠나고자 하는 민간인들의 출국과 관련해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17일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전하면서 다만 미국민과 아프간 주민, 기타 동맹 국민들의 대피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총 13개의 항공기가 1,100여 명의 미국민과 영주권자들을 실어 놨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같은 빈도의 이륙 주기가 한 주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한때 중단됐던 카불 공항 내 항공기의 이륙이 재개됐다면서 현재 나쁜 기후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륙 빈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항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하루에도 수차례 탈레반의 지휘관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AP통신은 이 같은 탈레반의 출국 안전보장 방침과 관련해 적어도 대피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해를 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레그 아봇 미국 텍사스 주지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크 미너 텍사스 주 대변인은 이날 아봇 주지사의 확진 사실을 공개하면서 확진 전에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고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너 대변인은 아봇 주지사가 매일 바이러스 검진을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확진이 판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봇 주지사는 라제론사의 항체 치료제를 접종받고 자택에서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너 대변인은 아봇 주지사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참모진 등 주정부 당국자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앞서 아봇 주지사가 수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부 텍사스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 참석한 뒤 하루가 지나지 않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현재 코로나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과 17일 신규 확진자 수가 각각 2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11일 현재 텍사스 내 코로나 감염증 관련 입원이 1만 2천 명을 넘어서면서 1만 4천 명을 기록했던 지난 1월 수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6개월 만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사례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뉴질랜드 당국은 이와 관련해 전국적인 봉쇄를 발령했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당국은 이번 확진과 연계해 추가로 6건의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140여 개 나라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당국은 앞으로 뉴질랜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50에서 최대 120건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는 그동안 엄격한 국경 통제 정책을 취한 가운데 지금까지 바이러스 확진 사례는 3천 건, 사망자는 2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IT 당국은 최근 발생한 규모 7.2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941명에 이르며 부상자는 약 9,9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주택 7천여 채가 완전 붕괴되고 5천 채가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등 3만여 명이 집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특히 지방의 병실 상황이 열악하다며 피해가 가장 큰 IT 남서부 라질의 경우 지진으로 병원 건물이 붕괴돼 부상자들을 야외 텐트에서 치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따른 사태에 초당적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며 주한 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자 주요국들은 이 나라가 다시 테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에서 21도, 낮 최고 23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 이후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 초당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군의 역할에 대한 논쟁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중도 성향 의원들 중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을 옹호하면서도 대피 계획이 결여되는 등 실행이 다소 성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군 역할을 해온 델라웨어주 출신 민주당 톰 카퍼 상원 의원은 16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폭력과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돼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반대해왔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결정이 재앙적 사태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완전한 재앙이라며 이번 철군은 미국의 명성에 얼룩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 have seen is an unmitigated disaster, a stain on the reput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very terrorist around the world, in Syria, in Iraq, in Yemen, in Africa, are cheering the defea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by a terrorist organization.
특히 맥코넬 대표는 이번 사태로 시리아와 이라크, 예멘, 아프리카에 있는 전 세계의 모든 테러리스트는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조직에 의한 미군의 패배에 환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제임스 코머 하원 의원은 켄터키주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지지한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인과 동맹 대피 등 적절한 계획이 결여된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패는 미국을 세계 무대에서 약하게 만들고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가 볼 때 미국의 입지를 훼손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 미군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화당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은 15일 ABC 방송의 디스위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사태는 아프가니스탄과 테러와의 전쟁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t is going to have ramifications not just for Afghanistan, not just for us in Afghanistan, not just for the war on terror, but globally for America.
체니 의원은 미국의 자국들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를 알았고 동맹국들은 과연 미국에 기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데니엘 크랜셔 하원 의원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라, 더 이상 끝없는 전쟁은 없다와 같은 공허한 슬로건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국가를 건설하는 점령군을 배치했던 것이 아니며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과 독일 혹은 일본 등 미군이 배치된 다른 여러 나라에서처럼 끝없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화당의 벤서스 상원 의원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한 세대만의 최악의 미 외교정책 재앙이라며 탈출을 시도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사진은 과거 베트남에서 공산주의의 승리를 굳히고 미국의 약점을 전 세계에 보여준 사이공 탈출을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 세계 미군 철수 주장은 현재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도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전 세계 미군 개입 중단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이란 오마르 하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끝없는 전쟁의 대가를 분명히 밝혔다며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마르 의원과 함께 전 세계 미군 개입 중단을 주장해온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은 1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20년이라는 시간과 2조 달러 이상을 썼다며 미군의 개입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칸나 의원은 또 미국인과 동맹, 취약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철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스티브 샤건 하원 의원은 NPR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제한적 규모의 아프가니스탄 미군 배치가 적절하다며 한국과 일본, 독일 주둔 미군을 거론하며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이 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계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루벤 가에고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장문의 성명에서 미군과 미국인들은 아프가니스탄을 패배시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에고 의원은 아프가니스탄을 패배시킨 건 워싱턴의 엘리트층이라며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을 이해하지 못했고 장기 개입에 대한 미국 대중의 의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에고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주한미군 철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가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의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반복해서 밝혔듯이 한국이나 유럽에서 미군을 철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유럽 등은 우리가 오랜 시간 실제 주둔을 유지한 것이고 내전도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주둔 목적은 외부적의 잠재성을 다루고 외부적으로부터 우리의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등은 우리가 아프간에 주둔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미군이 대부분 철수한 가운데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자 주요국들은 아프간이 다시 테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아프간 난민 수용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탈레반의 민간인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와 유럽의 집단 안보기구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것은 비극이지만 새로운 전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냉정하게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ose now taking power have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international terrorists do not regain a foothold.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국제 테러 분자들이 다시 기반을 구축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이번에 새롭게 정권을 잡은 세력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다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7일 나토 동맹국 대표들과 회의를 열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데 따른 영향을 분석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17일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서방에 대한 테러 공격에 아프가니스탄이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브 장관은 지난 20년간 이룬 안보 분야 성과가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 TV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존재하는 테러 단체들은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이익을 보려고 할 것이라며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테러의 성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Des groupes terroristes sont présents en Afghanistan et chercheront à tirer profit de la déstabilisation. Le Conseil de sécurité des Nations Unies devra donc apporter une réponse responsable.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책임 있고 통일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러시아, 미국, 유럽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이 15일 수도 카불을 장악하고 전쟁은 끝났다며 승리를 선언하자 유엔 안보리는 16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과 통합 정부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은 17일 긴급 화상 회의를 열었으며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논의할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잇따라 통화를 하고 아프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아프간에서 권력을 장악한 탈레반을 합법 정부로 인정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7일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탈레반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일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Мы не торопимся с признанием, так же как и все остальные страны. Буквально вчера я разговаривал с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도 통화했다며 우리의 입장이 하나로 모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5일 아무도 성급히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앞으로 아프간 정부에 관한 우리의 태도는 궁극적으로 탈레반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17일 탈레반이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우리는 그들과 대화해야 할 것이라며 탈레반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탈출 행렬이 카불 국제공항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특히 유럽 국가들이 난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와 아프간 난민 문제를 논의하려 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Ich werde heute selber noch mit Herrn Grandi sprechen. Bevor man über Kontingente spricht, muss man erstmal über sichere
메르켈 총리는 우선 아프간 주변국들이 난민을 수용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일부 난민들이 조율된 방식으로 유럽에 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공동의 난민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아프간 난민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럽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5년 시리아 내전 발발 당시 132만여 명이 유럽연합에 난민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탈레반은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이슬람 율법을 앞세워 엄격히 통치하던 시절과는 달리 여성 존중 등 유화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17일 아프간 전역에 사면령을 내리고 여성의 정부 참여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탈레반 정권이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루퍼트 콜빌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대변인입니다.
All parties, including the Taliban, have an obligation to protect civilians and to uphold human rights. They must respect and protect bo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콜비 대변인은 탈레반을 비롯한 모든 당사자들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국제 인도주의법, 인권법 모두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빌 대변인은 또 탈레반은 여성이 일을 할 수 있고 소녀들이 학교에 갈 수 있다고 했다며 이러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불의 서방 외교관들은 VOA에 여전히 불안하며 폭풍 전야라는 두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관들은 탈레반이 권력을 공고히 한 이후에 돌변할 수 있으며 강경파가 온건파를 밀어낼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서방 정보 당국자들은 또 VOA에 과격 무장 반군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근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불신하고 있다는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중국처럼 일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개방하는 점진주의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윌스 센터의 의회 관계실은 최근 발표한 북중 독특한 관계라는 제목의 메모에서 북한은 대외무역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에 비교적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불신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주체 사상 때문일 수도 있지만 1930년대 민생당 사건과 250만 명이 사망한 6.25 전쟁, 일본의 식민지배 등 보다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될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생당 사건은 중국 공산당이 친일단체인 민생당과 관련된 혐의로 조선인 공산당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조선인들을 체포, 살해한 사건입니다. 윌슨 센터는 주체 사상을 사고방식의 근간으로 하는 북한은 중국, 일본, 미국의 역사적 점령과 착취로 인해 글로벌화되는 세계에서 더욱 고립주의에 빠져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유발된 심각한 수준의 불신은 북한의 경제적 특익성과 핵무기 개발로 이어졌다며 김씨 정권은 이를 억지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윌슨 센터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해구선을 확대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면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역에서의 합의는 북한의 주체 사상과 충돌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윌슨 센터는 중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관점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 지도자가 국가 생존에 대한 중국의 핵심적인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다고 믿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경멸을 공유하지만 북한 정권 교체는 중국 국경에서의 난민과 인도적 위기를 포함해 중국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안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 교체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이 피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자국과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을 고마워한다며 궁극적으로 중국은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비미국화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윌슨 센터는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주로 미국과의 경쟁이라는 시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윌슨 센터는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중국처럼 일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경제를 세계화에 개방하는 점진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은 북중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직접적인 위기가 아닌 시기에 북중 관계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윌슨 센터 의회 관계실은 의회의 국제 현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정책 제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경쟁 국면 속에서도 북한 문제는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I think it is safe to say that we do have some alignment of interests when it comes to the DPRK and we'll be in a position to explore that.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실은 지난달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며 양국 간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은 최근 꾸준한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이어지자 중국이 나서 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해리 카자리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최근 VOA에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나선 것은 생존 때문이라며 중국의 식량, 백신 지원 등 필요에 의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One word, survival. I mean,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pretty smart in figuring out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going to be offering any.
보니글 레이저 독일 마셜 펀드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의 대북 밀창은 북한이 큰 이유가 아니라며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연대들이 생기고 있어 중국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오갔던 친서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자신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칼린 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부가 담당관이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트럼프 김정은 러브레터의 실제 교훈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칼린 전 담당관은 이 기고문에서 지난해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신문 부편집장이 입수했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친서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을 통해 보낸 2018년 7월 3일자 친서에서 그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향한 첫 주요 단계를 시작하기 위한 합의를 찾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7월 6일자 답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신뢰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향후 절차를 더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7월 말 다시 친서를 보내 기대했던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합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일자 친서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 없이 이제는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우리의 다른 약속들을 진전시킬 때라고 또다시 강조합니다. 그해 8월 말 폼페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9월 6일자 친서에서 우리 양측을 나누는 사안에 대해 각하를 완전히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폼페오 장관과 말싸움을 하기보다는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지닌 각하와 직접 만나 비핵화와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게 더 건설적일 듯하다고 말합니다. 이어 앞서 취한 단계들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핵무기 연구소나 위성 발사지구 그리고 영변 핵물질 생산시설에 독이 일으킬 수 없는 폐쇄 등 단계적 방식으로 하나씩 의미 있는 단계를 밟아나갈 의향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노력이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주변 상황에 대한 변화를 어느 정도 느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의와 진정한 노력이 적절히 평가받고 미국이 더 실질적인 조치와 행동을 단계적으로 밟아간다면 비핵화 사안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김 위원장은 이 친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 상황과 두 나라의 관계 전망, 향후 비핵화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나와 각하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친서는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 이후 한 달 뒤에 보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때와 달리 매우 길게 쓴 이 친서에서 자신이 실무진을 통해 현안 해결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환경은 그날과는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동 이후에도 미한 연합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향후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훈련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힙니다. 이어 미국 측에서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미사일 위협이나 핵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의 군사 행동과 한국군이라면서 이런 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변화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명확히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겠다며 자신은 우리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호응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했지만 결과는 헛되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실무 협상을 지속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내가 매우 원하는 제재 완화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고 정상 간 네 번째 만남이 이루어질 장소에 대한 것도 아닐 것이 분명하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또 만약 당신이 우리의 관계를 당신만 이득을 얻는 디딤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를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는 바보처럼 보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칼린 전 담당관은 기고문에서 친서 내용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구체적인 요구에 응할 구체적인 제안이 없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공개된 친서 내용에 크게 새로운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동문서답을 하는 상황은 처음부터 예상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잘못된 추정을 하고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잘못된 추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번에 공개된 친서 내용을 통해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친서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협상에 임하는 미국과 북한의 근본 목표가 너무 달라 상호 교차하는 지점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진흥재단 NED 칼 거시먼 전 회장은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등 국제사회 주요 의제가 되도록 지원하고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을 재임 중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거시문 전 회장은 1983년 NED 설립과 함께 초대 회장에 올라 지난달 23일 은퇴할 때까지 38년 동안 NED를 이끌면서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 공론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VOA는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거시문 회장과의 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 김영곤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1983년 설립부터 최근 은퇴할 때까지 38년여 동안 NED를 이끌어오셨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어떤 성과가 가장 만족스러우셨나요?
Well, you know, building the institution was the
NED를 설립한 것은 분명히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많은 멋진 사람들, 매우 영웅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접촉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범 초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NED는 초기에 논란이 많은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죠. 지금처럼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해냈고 아시다시피 예산은 10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9.11 테러 사태 이후 20년 동안은 출범 초기와 비교해 예산이 20배 가까이 늘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구축한 것 역시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시작한 산증인이시기도 한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Well, it was in the 1990s that, you know, after the Cold War, and the world had changed.
1990년대 냉전 종식 후 세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찾고 있었죠. NED에는 그때 북한에 관심이 깊은 두 명의 이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던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북한을 여러 번 방문했었고 의원 시절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도 했었죠. 다른 한 명은 미국 국방부의 중요한 관리 출신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사상가 중 하나였던 프레드 이클레이 박사였습니다. 두 분은 1990년대 중반에 우리에게 북한에 들어갈 방법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1996년에 한국에서 설립된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우리에게 소책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접촉했고 서울에서 처음 회동한 뒤 1999년에 이 단체 설립자인 윤현 이사장이 주도한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첫 국제회의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만남과 회의를 주도해 결국 유엔이 결의를 통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직책을 만들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와 유엔의 여러 이니셔티브로 이어졌죠. 이후 많은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NED의 지원 프로그램도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이클레이 박사와 솔라즈 전 하원의원의 훌륭한 지지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일성 전 주석을 직접 만났고 햇볕 정책을 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구였던 솔라즈 전 의원이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개선에도 영감을 줬다는 게 매우 흥미롭네요.
Congressman Solars and Dr. Clay were both with a couple of other people, the founders.
솔라즈 전 의원과 이클레이 박사는 다른 몇몇 인사들과 함께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북한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수십 건의 보고서를 발표했죠. 솔라즈 전 의원과 김일성 주석의 만남은 우호적이었지만 북한은 당시 완전히 폐쇄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솔라즈 전 의원은 북한을 개방하고 주민들의 고립을 끝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북한 인권 개선에 항상 헌신적이었습니다. 솔라즈 전 의원은 그전에는 한국의 군사정부에 대한 강한 반대자로 한국의 인권 개선에 헌신적이기도 했습니다.
네, NED가 이후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You know, when we started, nothing was happening. It was a period, of course, you know, when the Great Famine was taking.
우리가 북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로 식량 배급뿐 아니라 안보 체계도 약화했고 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북한의 고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우리가 북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NED는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과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가 되도록 도왔고 우리는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내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북한 인권 시민연합 같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 단체 이사장인 윤현 목사는 한국의 군사 독재 시절 국제인권단체인 국제 MNESD의 한국 지부장을 지낸 뒤 북한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 외에도 인권 문제뿐 아니라 정보, 방송 등 여러 사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단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의 네트워크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탈북민들도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하면서 단체들을 결성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들을 지원했고 지금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탈북민 단체만 10여 곳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지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지원을 강조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When I was in Seoul in 2018 and met with some of these groups, they were extremely concerned.
제가 2018년 서울을 방문해 만난 단체들은 북한과 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해 사무 조사를 개시하는 것에 극도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조사가 단체들의 자금 조달과 모금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 의회 내 NED 관련 예산 책임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북한 관련 예산을 늘려 단체들의 손실을 채워줬습니다. 이는 기존 단체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NED는 북한 인권 단체들을 지원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좋은 프로그램을 구축할 뿐 아니라 꾸준한 지원으로 단체들과 좋은 느낌과 신뢰를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근 대북전단금지법 등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I have had concern. Yes. That is, they're still seeking is always the case when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정부가 독재 정부와 관계 개선을 추구할 때 늘 그렇듯이 그들은 때때로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이 정부의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정부 기구들입니다. 미국의 정책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이는 NED가 1983년에 비정부 기구로 설립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당시 의회는 NED 관련 법안을 채택하면서 NED가 정부의 일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외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인권과 민주주의 추구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당시 레이건 정부는 NED와 정부 정책 사이에 모순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NED 같은 단체를 유지하면서도 소련과 군비 통제에 대해 협상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단체들을 문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에 대한 사무조사를 확대했고 이에 대해 큰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한국 내 일부 진보 운동가들은 NED 배후에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있다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Well, of course it's ridiculous. And the NED is a transparent organization. The Congress oversees.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NED는 투명한 단체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미 의회가 NED를 감시할 겁니다.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공유된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NED는 민간 단체입니다. 이와 관련해 NED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미 의회가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이죠. 일부는 다른 재단과 개인들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지만 우리가 단체들에 지원하는 기금은 의회로부터 받습니다. NED는 또 CIA 같은 정부기관들과 달리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민간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운영합니다. 따라서 NED의 기금 지원 정책에 대해 미국 정부의 통제나 간섭은 없습니다. 미 의회는 이것이 NED의 효율성을 위해 극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필요에 따라 우리 스스로 지원을 결정하지 우리 정부 내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기초해 결정하지 않습니다. CIA가 NED 배후에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무지와 비뚤어진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 내 일부 좌익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면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지도부는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끊임없이 체제 전복을 노리는 정치적 모략이라고 주장합니다. NED 등 미국이 왜 북한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 노력을 지원하는 건가요?
Well, this is a global policy. It's not particularly targeting North Korea.
그것은 특별히 북한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정책입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과거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 국민은 좌파든 우파든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태로든 인권을 신뢰하고 폭정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국내 문제에 몰두하긴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링컨 전 대통령은 미국이 인권을 지지하는 것이 우리 정체성의 일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독립선언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NED가 설립되고 존재하는 것뿐 아니라 미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엄중한 사실은 이것이 미국에서 널리 공유되는 가치이자 목표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는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인간 존엄에 대한 지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여 년 전 북한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여겨졌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운영체제도 그렇고 끔찍한 인권 문제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에 대해 명백히 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지난 38년 동안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NED를 이끌고 최근에 은퇴한 칼 거슈먼 전 NED 회장의 인터뷰 1편을 들으셨습니다. 내일 2편 마지막 인터뷰가 계속 이어집니다. 담당의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매년 8월 19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입니다. UN은 기후위기에 따른 직접적인 인간 피해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공개한 동영상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며 기후위기에 맞선 경쟁에서 그 누구도 뒤처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Frequency, timing or in regions that have never encountered those types of extremes.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기후위기는 인도적 지원 전선에 나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전 세계에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제적 기후위기에 가장 적게 기여한 세계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은 이미 수백만 명이 집과 생계,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후 관련 운동이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세계 인도주의의 날은 기후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인간 피해를 조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의미 있는 기후 행동을 취하도록 세계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환경단체들은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오는 2050년 12억 명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최근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환경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지구 온난화로 향후 20년 내 지구 평균 온도가 19세기 말보다 섭씨 1.5도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지구 지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1.09도 이상 올랐으며 3년 전 보고서에서 예측했던 1.5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10여 년 앞당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의 2020년 세계재난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자연재해 피해 가운데 97%는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반도가 포함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재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기후변화 관련 재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기후변화는 북한 주민 생활 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큰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난 대응과 복구 시스템이 열악한 북한은 매해 가뭄과 홍수에 따른 큰 피해로 식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10년 넘게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우드웰 기후연구소와 전략위기협회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앞으로 폭염과 가뭄이 심해져 오는 2035년에는 북한의 가뭄 기간이 최소 3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해수면이 오는 2050년까지 1피트, 0.3미터 상승해 북한의 기반시설은 물론 해안의 농경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편 유엔은 지난 2003년 8월 19일 이라크 유엔 본부에서 폭탄 테러로 인도주의 활동가 22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활동 중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인도주의 활동가의 희생을 가리기 위해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현입니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유해가 돌아온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이번 주말 고향에 안장됩니다.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타켓 일병의 유해는 2019년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살 나이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 육군 소속 윌버 토머스 타켓 일병이 이번 주 고향인 오하이오주에 안장된다고 현지 라디오 방송국인 WKTN이 보도했습니다. 타켓 일병의 유해는 16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도착해 유족에게 전달됐으며 오는 21일 군 장례식에 이어 안장될 예정입니다. 타켓 일병의 유해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그해 8월 미국으로 송환된 55상자 분량의 한국전 미군 전사자 유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해는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 연구소로 보내져 실언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이 송환한 유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미군 참전용사는 지난 6일 현재 총 76명입니다. 타켓 일병의 유해는 이 중 한 명으로 2019년 8월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DPAA에 따르면 타켓 일병은 한국전 당시 미 제57 야전포병대대 소속으로 1950년 12월 2일 무렵 장진호에서 전투 중이던 소속 부대가 남쪽 하갈우리로 이동하던 중 적의 공격을 받은 뒤 실종됐습니다. 타켓 일병은 전쟁이 끝난 뒤인 1953년 12월 31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DPAA에 따르면 한국전 실종 미군 7,557명 가운데 5,300여 명이 북한 지역에 묻혀 있으며 이 중 평안북도 운산군과 청천강 일대에 1,495명, 장진호 일대에 1,024명이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DPAA는 1982년부터 지금까지 유해 감식 작업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는 599명이라며 유해 감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원 확인의 속도가 붙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는 모두 35구였으며 올해는 지난 6일 현재 12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북한이 2018년 송환한 55개 유해 상자에서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상자에는 약 89의 한국군 병사를 포함해 총 259의 한국전 참전용사의 유해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며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는 97구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보훈부에 따르면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은 36,574명이며 부상자는 10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앞서 정박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미국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발굴 문제를 비롯해 북한과 어떤 사안이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맥키그 DPAA 국장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이 DPAA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계없이 북한과 직접 미군 유해 관련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북한은 2019년 3월을 마지막으로 소통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한국 정부의 위탁을 받아 탈북민들의 사회 정착을 돕는 전문기관인 하나센터에 탈북민 출신의 첫 센터장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학 박사인 김성남 신임 센터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김 센터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전문기관인 경기서부 하나센터장에 여성 탈북민 출신인 김성남 박사가 17일 취임했습니다. 하나센터는 통일부 위탁기관으로 한국 내 모두 25곳이 있습니다. 경기서부 하나센터는 경기도 부천과 광명, 시흥, 안양, 화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탈북민 지원 기관장직을 탈북민이 맡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센터장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탈북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가정이 너무나 많다며 탈북민에게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달려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센터장은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 출생으로 지난 2001년 20대 중반의 나이에 가족을 두고 홀로 탈북해 중국을 거쳐 2003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탈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중국 이엔지에서 조선족의 신고로 체포돼 50여일간 구류된 적도 있었고 수차례 강제 북송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간호학교를 다녔던 김 센터장은 한국에 들어온 뒤 병원에 취업해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매년 1천만 원, 미화로 약 $8,500를 송금할 정도로 열심히 살면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 센터장은 정착 초기엔 사는 게 너무 바빠 주변을 돌볼 여력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간간이 언론을 통해 한국 사회 적응에 실패, 범죄나 도박에 연루된 탈북민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이들을 돕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하나원에서부터 저를 이제 안내해준 분이 계시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분이 이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옆에서 이제 제가, 아, 나도 좀 뭔가 탈북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된 일을 하고 싶다 했더니, 아, 사회복지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된 거예요.
2008년 30대 초반 나이에 대학에 들어가 사회복지학 공부를 시작했고, 11년 만인 2019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정부 지원과 각종 장학제도 덕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며 하나센터와의 인연은 센터 개소 전 시범사업을 할 당시 자원봉사직인 정착도우미 활동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탈북민 지원 연구기관인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혹은 탈북 후 제3국에서 경험한 인권 피해 사례를 연구하는 데 주력해오다가 올해 1월 현장에서 탈북민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생각으로 경기서부 하나센터 사무국장으로 부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센터는 통일부가 2009년 설립한 탈북민 지역 적응 기관으로 하나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과 전문 상담사들은 지역 내 탈북민들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과 사례 관리, 취업,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 센터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 여파로 탈북민 수가 크게 줄면서 하나센터 업무의 초점이 초기 정착 지원에서 기존 탈북민들에 대한 각종 생활 지원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오는 탈북민이 줄었다 해서 하나센터에 일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센터는요, 이미 와 있는 탈북민, 보호기간이 5년이에요. 탈북민들이 하나센터 찾아왔는데 5년이 됐다 해가지고 배제하고 10년이 됐다 해가지고 생활이 나아지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너무 언제 오래돼가지고 해줄 수 없어요. 돌려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례관리라는 걸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가 우선은 지금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김 센터장은 한국 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활 기반이 약한 탈북민들이 입는 타격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직에 따른 생활고, 고령층, 의료비 문제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하나센터도 할 일이 많아졌다는 설명입니다.
탈북민은 여기 기반이 약하고 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제한적이잖아요. 오랫동안 여기 뿌리 있고 든든한 사람들이 충격이 큰데 이 사람들한테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는데 그렇게 얻어맞으면 바로 그냥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크죠.
김 센터장은 탈북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먼저 온 탈북민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조직화와 운영의 투명성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탈북민들을 돕기 위한 탈북민 스스로의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센터장은 3만여 명의 한국 내 탈북민 가운데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만 67명일 정도로 탈북민들 사이에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온 잘 정착한 탈북민들이 후에 온 탈북민들이 한국에 금방 왔을 때 겪게 되는 시행착오, 그 시간을 좀 단축해주고, 개개인이 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걸린 시간이 10년, 20년 걸렸다 그러면 후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 시간을 최소한 반이라도, 30%라도 줄여줄 수 있는 경험들이 이미 다 갖고 있잖아요.
김 센터장은 하나센터는 매우 제한된 자원과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시설, 경찰, 종교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없으면 탈북민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없다며 센터장으로서 이런 기관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시사상식 ABC에서는 올여름 북미 서부 지역 폭염에 영향을 준 열돔, 즉 히트돔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프로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NPR의 앨리스 휴 초대 서울지국장을 만나봅니다.
역사 속 오늘. 1227년 8월 18일
몽골 제국을 통일하고 중앙아시아를 평정한 징기스칸이 사망합니다. 본명은 태무진으로 몽골의 한 작은 부족 추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무진의 아버지는 그가 13살 때 타타르족에게 독살당하고 그의 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태무진은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동맹 세력의 후원을 받아 부족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고 1206년 몽골 고원의 모든 유목민을 통치하는 가장 높은 자리인 칸에 즉위합니다. 징기스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몽골 고원의 유목민 부족들이 통일을 이룬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은 1207년 중국 서북쪽 변경에 있는 탕구트족의 왕국 서하를 공격해 정복합니다. 몽골 고원을 벗어나 시도한 최초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징기스칸은 러시아와 헝가리를 비롯한 유럽 정복에도 성공합니다. 아시아에서 인도, 유럽에 이르는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은 탕구트 원정을 떠났던 1227년 8월 18일 세상을 떠납니다. 원정 도중 낙마를 당해 입은 부상이 악화된 탓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65세였습니다. 1774년 8월 18일 미국의 탐험가 메리웨더 루이스가 버지니아에서 태어납니다. 20살에 군에 입대해 전방에서 복무했으며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명령으로 탐험대의 대장이 돼 윌리엄 클라크와 함께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중부 대륙을 거쳐 태평양 연안에 도달하는 길을 처음 개척합니다. 루이스와 클라크가 탐사했던 곳은 1803년 미국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로부터 매입한 루이지애나 영토로 동쪽으로는 미시시피강에서 서쪽으로는 로키 산맥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지역입니다. 1804년 5월 세인트 루이스의 캠프 디부아를 출발해 2년 4개월 동안 약 12,000km에 달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20여 종의 동물, 130여 종의 새, 170여 종의 식물을 발견해 보고했습니다. 루이스와 클라크의 탐사대는 미국이 로키 산맥 넘어 오리건 지역까지 영유권을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가 돼 미국의 영토 확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당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이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성대한 축하연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또 루이스를 루이지애나 준주의 지사로 임명하고 광대한 땅도 하사했습니다. 그러나 메이웨더 루이스는 35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탐험가 가운데 하나인 그의 죽음은 아직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